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빅스쿨, 빅리그, 빅토리 무슨 얘기냐고요? NCAA 그러니까 전미 대학 스포츠 협회가 올해 119년 역사상 처음 대학 선수들에게 연봉을 주기로 하면서 약체팀이 돌연 최강자가 되는 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세인트 존스대 농구팀은 시즌 전에 다른 학교 선수 7명을 영입했는데 2000년 이후에 8강에 간 적도 없는 이 팀 올해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학교도 돈이 많고 백만장자 마이클 래폴 등 부자 동문들이 팍팍 후원해서라고 하는데 현지의 의견은 갈리네요. 인기 많은 대학 리그 선수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아니다. 돈 주고 사는 우승 예약 시스템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나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1월 9일 일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록시트 It Must Have Been Love 들으셨습니다. 우리 송지영님 매일 일하면서 듣느라 사연 한 번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너무 편하게 이불 속에서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요 황금 같은 주말들 보낼 때 이불 속에 커피 한 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이영희님 바람도 차고 날이 추워지네요. 전 아점 먹고 율무차 타서 먹고 있는데 그 옛날 길카페 자판기 커피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맛있죠? 율무차 말고 저는 그거 좋아했는데 그 우유 있잖아요. 우유하고 자판기 커피하고 반반씩 섞어서 먹으면 아, 기가 막혔는데 요즘에는 자판기 커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오늘 커피 취향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고릴라 열려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한 주간의 글로벌 소식 발빠르게 전하는 지구촌 연구소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한 주간 목돈 연구소에서 다룬 내용 중에 놓치기 아까운 코너 복습하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소식 발빠르게 전합니다. 지구촌 연구소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번 주에도 정말 국제 정치, 국제 경제는 어지럽게 돌아갔는데
맞습니다.
정말 단연코 너무너무 이 이슈가 됐던 소식 하나를 꼽는다면 인공지능 거품론은 뭐 맨날 하는 얘기고 뉴욕 시장에 무슬림 출신의 5년차 정치 신인이 당선됐다. 이름도 어려워서
맞아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름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아, 참 이게 지분이 정말 됐어요. 네. 저희도 한번 코너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될 것 같은데 진짜 네. 될까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34살 조란 맘다니. 맘다니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는 네. 제가 정치학 시간에도 못 들어봤고 이게 좀 낯선 용어 아니에요?
맞아요.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정말 결국에는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맘다니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을 하면서 이 앤드류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을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최연소 또 최초의 무슬림 출신의 뉴욕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특히 이번에 뉴욕시장 선거 총 투표수가 약 227만 표가 나왔는데
원래 투표 잘 안 하는데
네, 잘 안 하잖아요. 네. 뉴욕시장 선거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게 1969년 이후에 56년 만에 이래요. 네, 인도계 무슬림 출신의 정치 신인 맘다니는 올해 6월 달에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샛별처럼 정말 혜성처럼 떠올랐잖아요. 한때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이 거물 정치인이 쿠오모를 결국 에는 꺾고서는 올라갔는데 이 이변을 연출하면서 본선 전부터 화려하게 조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제 맘다니는 일단 젊은 세대 이제 젠지들의 표심을 확 잡았어요. 네.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서 무상 버스, 최저임금 인상 등 좀 다소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서민 정책을 좀 공약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표심을 공략을 했고 결국에는 시장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쿠오모는 아마 자기가 될 줄 알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무소속으로까지 나왔으니까. 아,
근데 그 성추문도 있었고 그 CNN 앵커하던 동생하고 같이 맞아요. 그걸 덮어보려고 무리수 쓰다가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신인한테 코가 납작해진 것 같은데 에이.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는 게 사실 놀라운 게 우린 투표하기 쉽지만 아메리카 투표용지 장난 아니잖아요. 아 이게 지금 투표를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그렇죠.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네. 열일 제치고 뉴욕 시민들이 뽑아줬다. 이거는 뭔가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시민들의 표심이 그 마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맘단위는 급등하는 주거비 로 인해서 이제 도시에서 밀려나는 뉴욕커들의 불만을 이제 정치적인 원동력으로 삼아서 지지율을 얻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뉴욕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 또 5세 미만 아동 무료 보육,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채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또 시 소유의 식료품점을 싸게 공급하는 식료품점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달 1일부터 지금 최장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이것도 이번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맘단위는 공약 실현에 일단 필요한 재원을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하는 시민들에게 2%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서 사실상 부유세를 걷겠다. 이걸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는 지금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 법인세율도 현재 7.25%에서 11.5%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외신들은 이번 맘단위의 당선 자체가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중간평가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트럼프는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그 전부터도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이제 공격을 계속 해왔잖아요. 자 당선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예, 완전히 코모 편을 섰었는데 결국엔 당선이 되고 나서는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 이 미국인들은 이제 상식을 택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아니 연방정부가 지원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지원 안 할 거라는 지금 이 경고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맘단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트럼프 보고 있나? 볼륨을 더 올려라 막 이런 식의 네. 예, 도발적인 발언도 하고 있고 예, 뭐 그냥 불구경하는 저희로서는 이제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재미로만 보기에는 맘단위 가 뉴욕시장으로 당선이 되어 있는데 뉴욕의 한복판에 월가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인수위 공동의장으로 지금 리나 칸 빅테크의 맞아요. 저승사자라고 했던 그분을 모셔오겠다. 이게 도대체 글로벌 증시나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그러게.
아니 다 떠나서 일단 부자세를 걷는다고 하면 부자들은 아 그럼 난 뉴욕에서 나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이게 현실화가 될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욕의 심장 월가에서는 맘단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이미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맘단이를 막지를 못했고 뭐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백만장자인 빌 에크먼은 맘단이를 저지하려고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맘단이는 에크먼이 나를 막으려고 쓰는 돈이 내가 에크먼한테 부과할 세금보다 더 많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라고 비꼬는 약간 그런 이제 장면도 연출이 됐었고
래퍼인 줄. 네. 네, 라임이 좀 괜찮은데요. 네,
결국
네.
월가가 반대하는 인물이 시장이 되면서 소위 이제 뉴욕의 억만장자들은 아 뉴욕에 남을지 여부를 두고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와중에 바람보다 빨리 눕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렇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제가 협력해서 디트로이트 처럼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처세를 빨리빨리 정하셔야 합니다.
장수의
예,
비결인가
맞아요.
봅니다.
예, 네. 워싱턴과의 관계도 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일찌감치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원 지급을 중단할 거라고 계속 이제 예고를 했었고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맘단위의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이제 끝까지 맘단위를 지지하지 않는 이제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다 공점 좋은데 돈은 어디에서나 이게 문제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난관을 선을 뚫고 정치 신인 맘다니가 뉴욕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 역할을 이제 거뜬히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이제 월가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렇죠. 시장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줬다 뺏으면 상실감이 커서 무료로 한다고 했다가 아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은 맞아요. 이 찬성하던 팬들이 안티되는 거예요. 또 순식간일 텐데.
근데 사실 무상보육 우리나라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무상보육을 어린이집에서 받다가 이제 미국에 잠깐 생활할 때 돈을 한 달에 막 3,000불씩 내야 되니까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이 좋은 네, 나라예요.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네.
자 우리 서울.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커피를 즐기면서 여유 있는 아침은 아니죠. 사실은 네. 뛰면서 대부분 즐기실 텐데 아, 서울에 카페 진짜 많고 네. 그 중심에 별 다방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 도장 찍는 이벤트 하면 또 난리가 날 정도로 사회 현상인데 네. 중국에서는 별다방이 뭐야? 이거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네, 지금 최근 이제 중국에서 별다방의 인기가 많이 이제 식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스타벅스가 홍콩계 사모펀드인 보위 캐피털의 중국 사업 지분의 60%를 이제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5천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밝혔어요.
아, 경영권 너해 너 이 얘기죠. 네.
보위 캐피털은 이번 계약으로 이제 새로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경영권을 확보를 하고요. 스타벅스는 지분 40%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소유권과 라이선스 권한만 이제 계속 보유를 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부진한 중국 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이 지분을 인수한 보위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의 손자예요. 아. 엘빈 장이라고. 예, 양사는 협력을 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중국 내 매장 수를 2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국제뉴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중국 안에서 커피 전문점 1등은 스타벅스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스타벅스가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약 8천 개 정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1999년도 생각 일찍 들어갔어요. 베이징에 첫 매장을 연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 나갔지만 일단 저가 커피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현지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이제 밀려서 2년 전에는 중국 샤먼에 본사를 둔 루이싱 커피에 중국 최대 커피점 자리를 내줬습니다.
맞아요. 이거 송일아 기자가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예, 그때 저희 그 술 탄 커피 얘기하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루이싱 커피는 상대적으로 스타벅스보다 저렴한 커피 가격과 또 2만 6천 개가 넘는 매장을 앞세워서 올해 2분기 2조 5,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스타벅스의 이제 중국 매출은 1조 1,300억 원,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제 수준이에요. 그렇게 격차를 지금 벌리고 있고요. 또 중국인들의 이 애국 소비도 한몫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근데 스타벅스가 이 원조 고향 미국에서도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시대가 한 시대가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상황이 스타벅스 상황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그룹 UBS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스타벅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3위 브랜드인 더치브로스가 같은 기간 1.7% 이상 성장을 하면서 업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저는 더치브로스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더치브로스가 젠지들의 약간 성지 같은 곳이더라고요.
예,
화려한 이 색감의 아이스 음료, 또 이제 빠른 이제 드라이브스루 이 서비스로 테이크아웃 세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더치브로스는 이 기세를 몰아서 2021년도 500개였던 매장을 2년 만에 1,000개로 늘리면서 두 배로 늘리면서 이제 매출이 1조 8,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젊은 세대는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보다 사진 한 장이 더 중요하다.
아.
스타벅스의 느리고 전통적인 매장, 뭔가 아날로그적인 이 매장 운영 방식이 이 Z세대의 속도감 있는 소비 패턴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스타벅스 미국 매출은 7분기 연속 감소를 했고
네.
뭐 얼마 전에는 그 인력 저기 구조조정 발표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로 정말 수십 년간 군림을 했던 스타벅스가 이제는 젊은 세대의 외면, 또 토종 이제 각각 각 국가들의 토종 브랜드의 부상이라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스타벅스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싸기도 네. 하고 그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네. 와와라는 편의점에서 거의 한 천 몇백 원이면 스타벅스 두 배로 주니까 네. 양이 많아서 아 그러네요. 비싸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전 세계 1호점이 최근에 폐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맞물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볼게요. 영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2만 원이 넘을 예정이면
네.
괜찮다.
괜찮죠.
28에 16, 8시간 네. 근무하면 16만 원이네요.
영국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돈으로 생활비가 감당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죠.
네. 가서 한번 제가 생활을 해보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네, 현재 시간으로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 상승한 이제 시간당 12.7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3,9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시급이 13,200원인데 이제 이에 약 2.3배 수준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이 26,466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960만 원이에요. 야. 거의 5천만 원이죠.
네.
이는 평균 5,440만 원 수준의 영국 대졸 초임 연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럼 이거 고민 좀 될 것 같은데 굳이 대학을
네. 네. 영국 정부가 이제 이를 두고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는 목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대졸 초임 대졸
이제 올려달라고
그렇죠 하겠죠.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채용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졸이 반드시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면 고등교육을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또 생길만 하네요.
아무래도 정말 돈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영국 산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사무직 신입 연봉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결국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학생들이 비싼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대학에 갈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대학에 진학할 유인이 생겨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질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또 고용시장에서는 이제 고등교육과 전문 기술 습득에 따른 소득 프리미엄을 사실상 없애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법조계를 보면 소규모 로펌의 신입 변호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면
네.
법조계 진입에 그렇게 흥미를 잃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힘든 공부 뭐하러 해 이럴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서 사무직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이 계속 작용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AI 시대에 자동화하고 야 그냥 다 AI 돌려 해외 아웃소싱 다 가속화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최저임금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네. 웬만한 신입사원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월 3만 원짜리 구독하면 맞아요. 다 해준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 스펙을 키워줘야
아이 모델라고 해야 돼요 진짜
진짜 모델라고 해야 네. 되나 이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인데 이 AI가 대신 코딩해주고 의대 시험 더 잘 보고 변호사 시험 다 통과하고 이제 말 그대로 고소득 전문 사무직의 일자리가 물론 제일 위에서 이제 지시하는 인간들은 있겠지만 이 중간 정도 층의 사람들은 많이 일자리가 사라질
중간이
게
사라지는구나.
네. 네. 자명한 지금 사실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블루칼라 직종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께서 최근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전기 기술자, 배관공, 목수가 해마다 두 배, 세 배 늘어나야 할 정도로 수요가 커질 거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앞으로의 일자리는 실리콘밸리식 IT 인재보다는 전통적 기술 인력에서 창출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
네.
이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아, 진짜로 지어야 되니까.
짓고 있으니까 네. 이 그 데이터 센터에 짓는 데 필요한 전기 기술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서 블루칼라의 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은 만약 내가 지금 20살이라면 소프트웨어보다는 물리학이나 공학 같은 이 물리적 기술 분야를 공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성장 기회가 디지털보다는 물리적 인프라에서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
아 이거 보니까 어쨌든 기술을
사람 역시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기술을 배워야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그 할머니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거 진짜 기술을 배워야 된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찬혁 파노라마 듣고 올게요.